특별히 설날이 되면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랬습니다. 요즘도 아마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설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고 소망하고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가 우리 부모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배를 하고 앉아서 늘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지요. 아마도 설날 하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세뱃돈이 더 마음에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전혀 다르죠. 설날 하면 기쁨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고 화목해 하는 그런 것이 목적인데 아이들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죠. 우린 이런 걸 가지고 동상이몽이다라고 표기합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생각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죠. 동상이몽이라는 이 사자성어의 문자적인 뜻은 같이 잠을 자거나 혹은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는데 다른 꿈을 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같은 일을 행하거나 같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같은 장소에 혹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공동체나 모임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럽죠. 나는 A를 목적으로, 이 공동체는 A를 목적으로 달려갔는데 그 안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B를 생각하고 있다거나 혹은 C를 생각하고 있으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동상이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으로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변화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변화산의 모습,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는 달리 이 이야기를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과 깊은 연관 속에서 기록을 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냥 한 사건을 나열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적어도 누가는 이 이야기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에 이야기됐던 내용과 깊은 연관 속에서 이해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태와 마가와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이야기들, 다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을 시작할 때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라는 말로 변화산에 관계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전에 있던 이야기를 연결되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그 기적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 혹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답과는 달리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보고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함으로 그분의 본질적인 내용에 접근해가는 모습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들을 예언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죄악된 옛 자아를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함으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이야기들의 종합적인 내용으로 결론적인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는 말로 변화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 누가는 이 변화산에서 있을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서 그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가 나눈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 3명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인간이 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얼굴과 옷이 변화가 되었고 그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내용이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31절의 내용이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나눈 대화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할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내가 바로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온 그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음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다시 한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 궁금증은 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이 모세하고 엘리야라고 했으니 모세하고 엘리야지 뭐 다른 생각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많은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모세와 엘리야를 들었었다. 특별히 율법에 관한 어떤 책임 있는 모습으로 등장했던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적 격으로 등장했던 엘리야 이 두 사람을 이 현장에 기록함으로써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종합하는 성격이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모세와 엘리야에만 할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유명한 사람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는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이 사실 모세와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었고 모세 역시 죽기는 죽었는데 어디 묻혔는지 어떻게 죽었는지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일은 시작했는데 그 시작된 일이 자기들 손에 완성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일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지도자로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부름받았을 때 출애굽하여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는 것이 그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죠.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하여 그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하는 지도자 역할만 하지 실제로 그들이 약속하고 목표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누가 감당합니까? 네, 제자였던 여호수아가 감당하죠. 아유, 잘 아시네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신명기 3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31장에 가면 이제 모세의 직임과 사역이 마무리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히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차지하는 과정 속에 자기처럼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또 모세가 서서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가리라. 그리고 7절에 가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결국 내가 시작했던 이 약속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완성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며 그에게 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갖고 있었던 사역의 모습이죠. 그런데 엘리야 역시 자기가 감당했던 일들을 감당해 나갈 후계자를 세우는 모습으로 우리가 읽은 성경을 읽게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가게 되면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종결하면서 그가 해야 될 일들을 후계자를 세움으로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6절에 이르는 동안 세 가지 일이 엘리야에게 주어집니다.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 일이 주어지고 있죠.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는 일,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일, 그리고 엘리사를 자기를 대신하여 선지자를 감당하게 선지자로 세우는 일이 지금 엘리야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자, 17절에 보세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합 왕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그 시대의 시대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눈뜨고 보지 못하는 그런 악한 시대가 그 시대의 시대적인 특징입니다. 그 시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야를 통하여 세우는 사람들을 통해. 그 첫 번째가 하사엘이었던 아람 왕이었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의 아합을 죽이고 예후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사를 통하여 완전히 완성짓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야에게 주어졌지만 그 심판의 완성은 엘리사에게 주어지고 있죠. 이처럼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의 특징은 자기들이 시작했던 어떤 위대한 일들이 자기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후대를 통하여 완성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의 헬라어식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네, 예수란 뜻이죠. 아, 여러분 똑똑하시네요.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이 헬라어식 표현으로는 예수스라는 말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아, 여기서는 조금 막히시네요. 괜찮습니다. 교육자들도 모르더라고요. 엘리사 역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동일한 동사였던 야사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도 야사라는 동사 구원하다, 엘리사도 야사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여호수아와 엘리사를 통하여 자기들이 시작했던 그 위대한 일들이 완성된다고 하는 그런 공통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와 엘리사는 예수와 같은 인물입니다. 예표적인 인물이죠. 예수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저희의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잘 안 믿으시네.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이름의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자기들이 시작했던 일의 완성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상대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으로 본문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그 일의 완성은 바로 예수인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완성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담기 위하여 본문은 아주 특이한 내용을 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오는 대화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별세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에크도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에크도스는 영어로 엑소도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얘기예요? 어디론가부터 출발한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 얘기를 감당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죄악되고 속박된 땅이었던 이 지상을 떠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영광 가운데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는 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분명하게 해요. 누가는 본문의 내용이 이전에 있었던 그 베드로의 고백과 8일 만에 간격을 두고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태나 마가는 6일쯤 되었을 때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 8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할 때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 남자는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를 받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언약 백성으로의 편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출발해 나간다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변화산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동시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그 영광스러운 변화가 새로운 시작이며 이 땅을 떠나야만 되는, 이 땅을 떠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그런 미래에 있을 일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현장에서 이 내용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제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뭔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본인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요즘 그 인터넷을 보니까 개그 콘서트에서 아무 말 대잔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 말 대잔치예요. 밥 먹었습니까? 그러면 나 집에 가. 이러는 거예요. 어제 잘 잤습니까? 그러면 어젠 재밌었어.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여기 있다가 집을 짓고 살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의미를 본인도 모르는 겁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 일들을 보기는 보았는데 뭔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같지 않습니까? 그냥 뭔가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잘 모르시겠죠. 우리 교육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여러분들 눈치가 좀 그런 것 같아. 듣기는 들었는데 잘 모르겠는 거. 지금 베드로와 이 세 사람은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해를 못했는지 본문에 보십시오. 여기가 좋으니 여기서 집을 짓고 살자는 거예요.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나눈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여기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머물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서 여기서 출발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집 짓고 삽시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제가 집을 세 채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답답했겠죠?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을 떠나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땅을 떠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요? 모세를 통해 보여준 일, 엘리야를 통해 보여준 일, 구약 성경이 하고 있는 모든 내용에 이한한 이야기가 내가 죽고 이 땅을 떠나서 될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보고 들은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 뿌리 내리고 살자는 거예요. 한심한 노릇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익숙해 있어서 변화된 사건 다 알지. 다 아는 이야기지 뭐. 그냥 엄청난 변화된 모습. 거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입니다. 그 변화된 나라를 가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날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나라예요. 자기의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죄악된 땅을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옛자아를 벗어버리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것을 지금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뿌리 박으면 죽습니다. 세상은 뿌리 박을 곳이 아니라 떠나야 될 곳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자아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자아를 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덧입고 그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요. 어떤 분은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얘기하는 게 꼭 내 얘기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신다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을 그리 속속들이 알겠어요. 제가 그런 고민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평생을 두고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이고 짐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화산의 기적은 그냥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변화가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이 땅에 뿌리 내리고 마음 두고서는 결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동참하실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행해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8일째가 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새로운 영광된 모습으로 그 삶을 독려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느 누가 봐도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충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이 죄악된 땅을 떠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들이 지식적으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길 소원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여건들 잘라버리게 도와주시고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